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는 제사장 엘리의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회막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는 일로 보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이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아버지의 제사장 아들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엘리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는 한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지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사무엘상 2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시시껄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그 개망나니의 최상급의 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겉은 제사장이었지만 속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엘리로부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질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나눔을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넓적 다리 부분과 가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목 제물을 고기를 삶기 위해서 큰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을 때 갈고리를 넣어서 무엇이든지 건져지는 것이 자기들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고기를 구워 먹겠다며 사람을 시켜서 그 날고기를 갖고 오게까지도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탐식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배마저 무효화시키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짓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다울 수 있도록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홈니와 비누하스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이었다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신앙의 예배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37명의 장군들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 중에서 세 장군 아비세와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장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에 갑자기 예전에 고향에서 먹었던 우물물이 간절하게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아둘람 지역 근처의 물은 좋지가 않았지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 맑고 시원한 냉수를 내는 깊은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태생인 다윗은 어린 시절 그 우물물을 먹고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우물물을 귀로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과 베들레헴까지는 20km가 떨어져 있었고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세 장군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는 왕복 40km를 걸어야 했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또다시 적진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취한 행동을 사무엘하 23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추억과 향수에 젖어서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그 물을 보는 순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세 장군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 온 그 우물물을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고 세 장군의 그러한 행위는 지도자인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 후원금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어준 선물에 대한 감사의 편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달할 선물을 가지고 로마로 온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지방을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풍토병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더욱 심하였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하였습니다. 거의 그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근심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또한 그가 근심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투병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어서 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족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함으로 얻게 되는 자족, 인간이 인간 속에서 만들어낸 자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족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신뢰함에서 생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교만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빌립보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가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은 본래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 무엇이나 압력기로 무엇을 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이 그를 사방에서 조였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오해 등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선물은 하나님의 격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수치, 불명예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인정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그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함께 참여하다가 헬라어로 한 단어 신코이노네오인데 함께 나누다, 함께 교통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후원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의 교우였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를 복음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입니다. 그전에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전에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복음의 시초라고 한 것은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고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까지 함께 사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있는 주고받는 이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주고의 대상은 물건이고 받는은 영수증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고 그것을 수령했을 때 영수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도 상업 용어가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모든 것이 있고 이 말이 모든 것을 잘 받았다는 것을 사인했고의 뜻입니다. 혹 성경에 이렇게 상거래 용어를 써도 되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거래 용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를 할 때에 자랑하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영수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또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수증을 써서 줬기 때문에 그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어준 선물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재정 문제에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투명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투명한 사람이나 기관이 영적으로 맑고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다음에는 그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보다 훨씬 더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무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중노동을 하면서 사역비를 벌었고 틈틈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후에는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또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을 자기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아무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 순회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았고 다음 행선지로 가는 교통비를 제공받곤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식 등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모금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비를 후원을 받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전하는 삶의 철학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3개월 동안 두 번,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번, 도합 세 번 정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겨난 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고 빌립보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보다 더 부유했던 도시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본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틀으셔서 빌립보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준 것,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것 등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펼치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동일합니다. 8년 전에 하나님께서 100주년 기념재단 어르신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일반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재철 목사님을 두 번씩이나 찾아가게 하셔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또 목회를 하게 함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신비한 하나님 역사가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받은 이유를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 여러분의 통장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바울은 도움을 받은 것은 자신이지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6년 그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동문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독일 괴팅엔에서 사역하는 한 후배 목사가 내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날짜와 장소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후배는 그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모르지 않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수련회에 와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부지의 생명부지인 저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겠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강사가 준비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6월 초에 잊지 않으셨지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는 8월 2, 3, 4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그 날짜만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9월에 귀국을 준비해야 될 때라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성인이 3,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표값만 주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값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오전 6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수련회 내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올 때에 항공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수련회 동안 들고 다니던 가방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가방이 아주 많이 낡은 데다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라면 들고 다니지 않을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값으로 가방을 사라고 주고 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동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모임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부인과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과 함께 참석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안경 한쪽 렌즈가 여러 갈래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경도 아니고 아들의 안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약간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에 그 선교사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돈을 좀 더 보태서 두 아들의 안경을 해주었노라고 하면서 그 안경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찢어진 가방이 보이고 금이 간 렌즈가 보이는 그것이 제게 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그들보다 도움을 준 제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로 인해서 풍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울이 풍족하거나 여유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옥고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다고 하고 채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부분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설명할 때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섬기려고 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신앙도 참 아름답고 그들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승화시킨 바울의 신앙도 참 귀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자신을 향기 없는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기나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참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은총, 그것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을 아버지로 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은 제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속은 제사와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야 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제물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막는 방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무신자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섬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예배로 성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오나옵나니 우리가 다윗과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나거나 아무런 향기를 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진리와 복음의 향기,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 방향을 바꾸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치시고 간수의 마음을 여시는 신비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도 셀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